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3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인생은 꽈배기처럼 연속해서 꼬임의 꼬여져만 갔습니다.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또 거기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전부 다 되었다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의 죄수들을 총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죄수에게 죄수를 맡기는 일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위치는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사상 누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술 맡은 관음장과 떡 굽는 관음장이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감옥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요셉이 갇혀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그 두 사람을 꼭 찍어서 요셉에게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는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였지만 요셉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바로왕이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머리를 들어 복직시켜 주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목을 베어 달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거든 꼭 나를 기억해서 바로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나를 여기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은 도둑맞은 것 같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다는 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하나는 자기가 묶은 단에 형들이 묶은 곡식 단들이 절을 하는 것과 또 하늘의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면 요셉은 그 이야기를 결코 형들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꿈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은 너무 참 신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을 잘 해주긴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었다면 자기가 꾼 꿈을 해몽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무관심, 잊혀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 잊혀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고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흉측하게 생긴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소가 그것을 잡아먹은 뒤에 그 잡아먹은 소가 아주 살쪄 있었다든지 아니면 배가 불러서 죽었다든지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잡아먹고서도 잡아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는 잠을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잘 여문 그 이삭이 한 줄기에서 7개가 나왔는데 곧 이어서 잘 여물지 못한 속이 텅 빈 곡식 7개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 덜 여문 빈 곡식 알이 잘 여문 곡식을 다 먹었는데 역시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곡식이 곡식을 먹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먹고서도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굽 전역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 즉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몽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상이하게 보여도 같은 의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임을 말하고 또 그 꿈을 반복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또 속히 행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들을 등용하고 조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시편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단지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되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셔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했던 그 기간을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우리 고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투옥되어서 그 목에 칼을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에 차는 것이 칼이라고 한다면 다리에 차는 것이 착고입니다. 그렇게 발에 착고를 채우면 더 이상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발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쇠사슬에 감겨 있었습니다. 거기서 몸은 네페시인데 영혼,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쇠사슬 바르젤은 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를 원문에 가깝게 또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그의 혼이 작살에 찔렸으니 그런 뜻이 됩니다. 마치 요셉은 작살을 맞은 물고기처럼 퍼덕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그때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뒤 만 2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그 잊음 속에 이어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그의 자손들이 번창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애굽의 바로 왕들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당시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난다면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고 모든 것이 힘들게만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친히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그 땅에 보내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잠시 이민을 간 것입니다. 흉년만 피하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자 그 이민은 단기에서 장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딱 과부 셋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용기를 내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자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동의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룻기 2장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한 사람을 따라가서 밭에서 곡식을 주었는데 그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 상황이 당시 룻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였는지는 몰라도 실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외증조모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3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제안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등용하고 조세 제도를 통해서 흉년을 이겨야 한다는 내용을 바로왕은 물론 그 말을 들은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이 37절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바로의 눈 속에도 좋았고 신하들의 눈 속에도 좋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로도 신하들도 모두 함께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도 저 이방인이 무엇을 알겠는가 하고 그 의견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왕은 그것을 좋게 여겼을지라도 신하들이 저나 저 인간은 신분이 미천한 노예에다가 죄수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라고 상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의 해석이 바른 것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오는 첫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말로 하면 성령 충만했던 최초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분명히 압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은 요셉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으로 해서 그가 과학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 세계에서 들어가기 가장 힘든 대학을 들어가서도 2년 만에 졸업하고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지도교수가 그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총명했다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향해서 쟤는 IQ가 500이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이 다닌 고등학교는 노예 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서 한 것이라고는 청소 반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콩밥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의 탄성에 가까운 이 소리는 요셉의 해몽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뒤에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내가 나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고 더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만 했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에 신실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미래는 눈에서 시작하지 않고 손과 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칭찬하는 바로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로 이론적인 부분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뜻으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의 이 말은 그 지혜롭고 그 명철한 사람이 바로 너 애굽 요셉이라는 의미입니다. 너 말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의 뒤를 보아주는 존재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30살짜리 재상이 탄생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인정을 받는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게 되었고 감옥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집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총리됨은 지난 30년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언제나 갑자기는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유명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결과이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눈을 떠보니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어 있더라라고 말을 한다면 지난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이 수술하는 것도 보고 개구리, 토끼, 돼지의 배를 열어보고 또 수술을 해봤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명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나는 원래 우등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내가 꼴찌를 하고 있더라라고 말한다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불성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덜 잘하는 학생일수록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잘 모르니까 포기하고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 시간에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아까 혼자서 했으니까 잡니다.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언제나 과거의 모습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많이 갖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유리구두로 인해서 왕비가 되는 즉 신분 상승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범하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는 각 나라마다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것을 방송하면 시청률도 아주 높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맨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이야기에서 그 결과만 보지 그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총리됨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오신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이룬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요셉의 총리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41절에서 4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무리가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왕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고 선포하고 그의 자신의 인장 반지 즉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그 임명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원래 그 애굽의 왕 바로들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싸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그 무게를 달아서 팔았는데 그 가격이 꼭 금값의 두 배였다고 합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군인이라고 한다면 바로는 요셉에게 그 원수, 즉 별 다섯 개의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요셉에게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임직식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타는 버금 수레에 태우고 대중에게 선포했습니다. 버금 수레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그 버스보다 더 긴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를 일컫습니다. 그것을 관용으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 사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총리로 또 신하들에게는 자신들의 상관으로 오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익숙하지도 않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늘 조수로만 있던 동남아 노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사장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히 그의 상사였던 사람들은 그를 자기의 상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이 탄 버금수레를 타고 다닐 때마다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엎드리라고 외쳤습니다. 그 엎드리라를 좀 더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옛날에 임금이나 고관들이 지나갈 때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리라를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러섰거라.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 두 가지는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과 혼인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임명을 했지만 이방인들을 거부하는 애굽 사람들의 정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약 대통령이 빌 게이츠를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아니면 경제장관으로 세우려고 할 때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틀림없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원 정도로 이름을 바꾸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안한석, 뭐 안일석 뭐 그렇게 바꾸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사브낫 바네아는 그 뜻이 명확하진 않지만 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고 있도다의 정도의 뜻으로 여겨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것이 그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제사장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장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우두머리 통치자 또는 주요 공직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베라는 종교적인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톨릭으로 말씀드리면 추기경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그에게 맞는 이름과 그에게 맞는 가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직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애굽 전역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4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의 나이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37장 2절에 17세가 나오고 지금 30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 13년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난 13년간의 삶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13년 동안 요셉의 옷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채색옷에서 노예복으로, 노예복에서 죄수복으로, 죄수복에서 세마포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다. 어떤 자리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는 어떤 사람을 수치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했던 기업에서 새로운 CEO를 모셨는데 그분이 업무 분위기를 바꾸고 또 그 직원들을 단합하게 만들어서 흑자 기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로 업계의 선두를 달리던 회사에 바르지 못한 CEO가 와서 회사를 도산의 길로 가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정체된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그가 바르게 목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사분오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요셉답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단지 총리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적절하고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47절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연분년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데 문명의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4000년 전에는 오직 자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7년 연속 풍년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성경은 단 한 줄로 표현하지만 백성들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년 100가마가 나와야 할 땅에 200가마씩 나오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4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추수한 곡식을 세금으로 받아서 한양이나 왕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풍년이었으니까 그 곡식을 옮기지 않고 그곳에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곡물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 내내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흐트러집니다.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갖게 되니까 그토록 행복하게 보였던 20평짜리 자기 집이 꾸질꾸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00평으로 이사갑니다.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가니까 쓰던 가재도구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 새 가구로 전부 다 채웁니다. 매일 먹던 음식이 맛이 없어서 좋은 음식 먹겠다고 또 입에 맞는 음식 먹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해외까지 갑니다. 전에는 직장에 다니는 것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뵈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문자를 날립니다. 퇴직금으로 회식하라고. 그러나니까 바꾸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식은 바꿀 수가 없고 자기 조강지처를 바꿉니다. 그 후에 사기꾼도 만나고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연이어 실패를 하고 주택 잡기에 빠져 살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풍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직무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전국 각지에 창고를 세워서 수확량의 20%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다가 결국 다 못 세서 세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세금으로 받은 20%도 다 세지 못했을 정도이니까 전체 곡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셀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또 하나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과거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잎보다 더욱 많은 은혜라. 물론 이 두 가지 중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주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은혜가 더 많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다 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풍년이 끝이 났습니다. 53절에서 5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만약 7년 동안 풍년 흉년 이렇게 한 해씩 번갈아서 왔다면 이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7년의 흉년은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적자만 난다면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그 재산이 매년 절반씩 줄어든다면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50만 원 남고 그 다음에는 25만 원 그 다음 12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고 나면 남는 돈은 7,812원 50전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흉년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좋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100% 다 빈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흉년의 초기에는 애굽에도 먹을 것이 있었지만 연분년의 흉년은 애굽 사람들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55절에서 57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양식을 요청했지만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는 말을 전부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를 잘 하는 사람만이 위기를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팔 때에 애굽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각국 백성이 함께 왔습니다. 그 각국 백성 속에 요셉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참 오묘하게 이어집니다. 온 애굽과 온 세상에 기근만이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던 때에 요셉은 형들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형들 역시 자기들이 곡식을 사러 가면 그곳에 요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이 풍년과 흉년이라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당시에 애굽에 또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의 한 중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두 아들이 흉년이 들기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7년 풍년의 기간에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입니다. 매년 지금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고도의 경제성장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나가면 온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에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므낫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그 뜻이 있는데 잊어버림입니다. 요셉이 사실 과거의 그 아픔들을 얼마나 잊고 싶었겠습니까? 무릎는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그 시간들,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시간들, 또 노예살이 했던 시간들, 억울하게 누명 썼던 순간, 또 옥살이 했던 시간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연락해 주겠다고 말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그런 기간들. 어쩌면 요셉은 그런 기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아들의 이름을 노예살이나 옥살이 할 때 짓지 않고 총리로 풍년이 이어질 때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말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난 아픔들을 잊게 해주셨다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이 이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날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기억들은 더욱 또렷하게 남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은 남습니다. 요셉이 지난 날을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그 세월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상처로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날의 힘든 상황을 생각해서 여전히 아프면 그것은 아직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화제를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담담하게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잊혀진 것입니다. 얼마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 에브라임에도 이라는 숫자가 있고 아래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오는데 창성함입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치르는 과거에 10번 연속으로 장원급제하면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라가 온 풍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곡식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요셉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둘 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요셉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므낫세와 같고 에브라임과 같습니다. 순간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므낫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을 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므낫세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삶의 순간순간은 궁핍한 것처럼 여겨져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얼마나 풍성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에브라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속에 언제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그 발부둥보다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곤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과정의 충실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면하세 해주시는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상처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은혜에 사로잡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